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며칠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하원의원과 소식통들을 인용해 15일 보도했습니다. 14일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우디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고 전략적 협력국들과 상의하기 전에는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로이터통신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회담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누가 나오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맥컬 위원은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에서 사우디 회담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 회담을 조율해 마침내 평화를 이루고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가 15일 밝혔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이날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협상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에 유럽이 참여할 전망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스톱 핀란드 대통령은 유럽인들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미래 혹은 유럽 안보 구조를 논의하거나 협상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뮌헨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러시아의 영토 양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석유 수익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광물 거래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안보 보장이 빠졌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가운데 50%를 가져갈 것을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해당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담은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활용해 그와 관계를 구축하려는 우크라이나는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 소식통 두 명은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가 14일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요구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주권국인 우크라이나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죽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유럽연합 EU가 16일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나발리 씨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러시아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서 러시아 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사망 일주기라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이 그의 죽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고발한 나발리 씨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1년 전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 씨가 교도소에서 걷다가 숨졌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일본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15일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미넨 안보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을 잠시 만나 이른 시일 안에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 대화를 열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추구할 것을 합의하고 국방과 경제 기술 여타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2025년 2월 셋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한국의 대한항공이 320여 개 세계 항공사들 가운데 최고 항공사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또 다른 모델을 내놨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독서와 수학 능력이 여전히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재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구강 세정기를 개발한 원웨이 이야기 준비했고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제2화,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최고의 항공사. 호주의 항공 안전 및 서비스 평가 기관인 AirlineRatings.com이 2025년 올해의 항공사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최고 항공사 선정 기준은 종합적인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코노미 좌석 간격이 최소 31인치, 즉 78.8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 올해 최고의 항공사로 대한항공이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지난해에는 중동의 카타르 항공이 1위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대한항공의 최고 점수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승객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일본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넉넉한 이코노미 좌석 공간을 제공하는 항공사로 평가받았는데요. 특히 대한항공은 기존의 좌석 배열을 유지하면서도 이코노미 클래스의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의 샤론 피터슨 CEO는 많은 항공사가 보잉 777 기종의 각열 좌석을 10석으로 늘리고 좌석 간격을 기존 32에서 33인치에서 31에서 32인치로 줄였지만 대한항공은 이러한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과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더 높인 점에서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아시아항공업계 최대 규모의 통합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카타르 항공이 2위, 뉴질랜드 항공이 3위, 카세이 패시픽 항공이 4위에 올랐습니다. 피터슨 CEO는 이상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 철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면서 여행객들이 최고의 품질, 가치, 안정성을 갖춘 항공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AirlineRatings.com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뉴질랜드 항공을 꼽았습니다. 이어 호주의 퀀타스 항공이 2위를 기록했고 캐세이 패시픽, 카타르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이 공동 3위에 자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위에서 4계단 상승해 8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딥시크 쇼크. 딥시크 쇼크는 중국 AI 기업 스타트업 딥시크가 강력한 인공지능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술업계에 미친 충격을 말합니다. 딥시크는 미국의 오픈 AI와 구글 같은 미국의 대표 AI 기업들과 경쟁할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훨씬 적은 비용과 연산 자원으로 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AI 산업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요 기술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27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건데요.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인 미국 기업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주가가 18% 급락하며 시가총액 5,890억 달러를 잃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업계와 언론에서는 딥시크 충격을 제2의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에서 미국이 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스푸트니크 쇼크에 견준 겁니다. 딥시크는 2023년 창업자 량원펑이 운영하던 퀀트 트레이딩 헤지펀드 기업 하이플라이어의 부가 프로젝트로 시작됐는데요. 량원펑은 2021년부터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량 확보하며 장기적인 AI 연구를 준비해왔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이 AI 기술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딥시크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미국 AI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21일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사업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지목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생산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규제가 민간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철폐하고 미국의 AI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AI 행동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수출 통제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AI 기술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는 딥시크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시태그입니다. 미국 학생 수학 독서. 하버드대 교육정책연구센터와 스탠퍼드대 교육기회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육회복성적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학생들이 지난해 봄을 기준으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수학과 읽기에서 평균 약 6개월 뒤처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국 8,700개 학군의 데이터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읽기 성적이 더 악화된다는 점은 우려되는 항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학군의 학생들은 저소득층 학군보다 학업을 회복할 가능성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팬데믹 이후 수학 성적 격차는 11% 증가, 소수 인종 학군과 비소수 인종 학군 간 성적 차는 15% 커지면서 학업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심각한 불평등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방 지원금이 학업 손실을 줄였지만 효과는 지원 방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1,900억 달러를 교육에 지원했지만 학군마다 사용 방식이 달랐습니다. 학업 회복을 위해 과외나 여름 학교에 투자한 학군에서는 학생 성적이 더 많이 오른 반면 정신건강 지원이나 학교시설 개선에 집중한 학군에서는 성적 향상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출석률 문제도 학습 회복에 큰 장애물로 파악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장기 결석, 즉 한 학년에 10% 이상 결석한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학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이 학년 수준보다 낮은 성적을 받고 있다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름 학습 프로그램이나 개인 교습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AI 기술 도입, 독해 교육 개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교육 개혁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1일자 기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한국 내 입항과 관련해서 담화를 냈네요.
네. 자,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조선 대결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이 안보 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면서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미국에 대해서 철저히 상응한 힘으로서 견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함은 지난 10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고요. 이번이 첫 한국 방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북한의 대미 비난이 부쩍 늘었는데요. 네. 이번 담화의 의미는 뭔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 행위를 계속하고 기회를 틈타 강경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3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했고요. 8일 나토와 EU의 비핵화 촉구를 반박했으며 9일에는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화여대의 박원권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 재개 조건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를 유엔 기구에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지난해 10월 한국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대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북풍 유도 논란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한국 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는 북한과 한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2일자인데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가 전체 피해 금액의 35%를 차지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 Labs가 11일 발표한 2025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8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6억 달러보다 17%가 늘어난 수치고요. 전체 피해 금액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네, 이 북한 해커들의 해킹 수준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RM 랩스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규모는 다른 해커들보다 약 5배가 크고 특히 디지털 지갑의 핵심 보안 요소인 개인 키와 시드 문구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보고서는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과 국제법 집행기관의 압박으로 기존의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운영사인 와사비 월렛과 사무라이 월렛이 운영을 중단하자 북한 해커들은 대체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북한 해커들의 활동이 단순한 해킹 수준을 넘어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TRM 랩스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아리 레드보드 씨는 북한은 국가 지원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국가 그 자체가 사이버 범죄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그리고 무기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을까요?
네, TRM 랩스 측은 무엇보다 해킹이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 레드보드 씨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직원들이 피싱 공격과 악성 코드 배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지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정보 공유 또 적극적인 법 집행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 탈중앙 금융 플랫폼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다단계 인증, 하드웨어 보안 모듈, 그리고 실시간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능을 포함해서 고급 보안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인 여성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네. 자, 미국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48살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챔먼 씨가 해외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챔먼 씨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전자기기 사기, 신분 도용, 돈 세탁 공모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위장 취업을 도운 건가요?
자, 법원 문서에 따르면 챔먼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외 IT 노동자들과 공모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이를 통해서 원격 IT 직무를 지원했습니다.
네.
또 거짓 서류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면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챔먼 씨는 1,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이 돈의 대부분은 신분이 도용된 미국인들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피해를 본 미국 기업하고 시민들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은 300곳 이상이고요. 신분이 도용된 미국인은 7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챔먼 씨는 자신의 집에서 랩톱 팜을 운영했는데요. 미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컴퓨터를 처리해서 해외 노동자들이 미국 안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법무부가 챔먼 씨 형량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까요?
네. 최종 형량은 오는 6월 16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유죄 협상에 따라서 법무부는 법원이 94개월에서 111개월의 형을 선고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 불법 IT 노동 활동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23일에도 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미국 IT 회사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북한인 2명과 또 이들을 도운 멕시코인 1명, 미국인 2명이 기소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위장 취업을 통해서 64곳의 미국 기업에서 약 86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한국 정부도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을 경고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 경찰청, 또 국가정보원은 2023년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통해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취업 수법과 위장 전술을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3일자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미 상원의원이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한 기사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안이 발의됐네요.
네. 자,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친지와 헤어진 미국 내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기 위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를 담은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또 향후 대면 또는 화상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특사와 영사담당 차관보 등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죠?
예,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인 의원이 크루즈 의원과 함께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네.
두 의원 말고도 크리스 쿤스, 피트 리케츠,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하원에서는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과 수아스 수브라마니엄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케인 의원하고 크루즈 의원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나요?
네. 자, 팀 케인 의원은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전쟁 당시 가족과 생이별한 한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너무 많으며 상당수가 가족과의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루즈 의원은 한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라면서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일자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과 한국 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25%의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이 마련할 대책은 대응책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대미 직접 투자 확대가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이 미국 내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관세 문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조치를 추진한 배경 잠시 짚어보죠.
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톰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분석관이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협상의 전략의 그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윌리엄 브라운 NAEIA.com 대표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를 미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철강, 알루미늄 말고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 조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한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요?
전문가들은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동혜원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강 케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저자극용 구강 세정기를 개발한 백승준 대표. 구강 세정기는 입안을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기기를 뜻하는데요. 원웨이라는 이름으로 이 구강 케어 브랜드를 창업했고요. 2023년 1월에 본격적으로 회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백 대표는 이 창업을 후회한 적이 없다며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는데요.
저는 일단 창업을 하면서 이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저는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약간 게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업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어떤 점수를 얻는 거고, 그리고 뭐 사업의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커졌을 때 내가 포인트를 얻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 거를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구강 케어 브랜드를 설립한 백 대표, 원웨이라는 회사 이름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이제 원웨이가 어떻게 유래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이제 실은 브랜드 네임을 어디서 정할까 하다가 그 제가 뉴욕 여행을 갔을 때 그냥 길거리 표지판을 보고서 원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를 쭉 나아가는 의미에서 이런 회사 이름도 원웨이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착안해서 회사 이름을 원웨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 대표는 어떤 계기로 창업을 꿈꾸게 됐을까요?
실은 제가 이제 군대를 의무병으로 군병원 치과에서 복무하게 되었는데, 그때 군의관님들이랑 같이 구강 질환 환자분들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약 1년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다양한 구강 질환 환자들이 이제 평소 잘못된 구강 관리 습관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치료 같은 걸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평소에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정말 많은 구강 질환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환자분들이 많구나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또 본가에서 이제 아버지가 임플란트 이후에 타사 구강 세정기 제품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강 케어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창업 아이템을 구강 세정기로 정한 이유도 들어봤는데요.
일단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 구강 세정기라는 용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이런 구강 세정기와 같은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이 점점 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첫 아이템으로 구강 세정기를 설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백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제품 개발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원웨이만의 구강 세정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아무래도 학부생이다 보니까 뭐 OEM 방식으로 기성품인 거를 이제 가져와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타사와의 그런 경쟁력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다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 치과 의사 형들도 많이 알고 또 군복무를 이제 군의관 형들이랑 많이 했다 보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정말 임플란트나 아니면 치아 교정을 한 사람들이 구강 세정기를 사용할 때 어느 부분이 페인 포인트고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멘토링 받거나 컨설팅 받으면서 제품 개발도 이렇게 조금씩 손을 대하고 가면서 출시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고객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 또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의미하는 이 페인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했다는 건데요. 백 대표는 이 사이를 닦는 보조기구 가운데 구강 세정기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양치 이후에 그 빠지지 않는 음식물을 뭐 이쑤시개라든지 치실이라든지 아니면 치간 칫솔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렇게 빼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치아와 치아 틈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 사이에 상처를 줘서 피가 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구강 세정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예 물로 수압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런 음식물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를 설립한 지 2년 차인 원웨이는 성장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1년 차에는 연매출 2억 원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약 4배에서 5배로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승준 대표가 새롭게 출시한 원웨이의 구강 세정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기를 작동하며 원웨이만의 차별점을 설명했는데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타사의 구강 세정기 제품들은 대부분 수압 조절 단계가 3, 4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처음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실 때 어떤 분들은 수압이 너무 세서 아파서 못 쓰겠다, 또 자주 사용하시던 분들은 수압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평이 되게 많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낮은 수압으로 잇몸에 덜 자극을 주는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강하게 마사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강한 수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수압 조절 단계를 6단계로 훨씬 대폭 늘려가지고 출시를 해서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웨이 구강 세정기는 기존 모델 V1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V2를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수압 조절 단계라고 전했고요. 이 밖에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원웨이 구강 세정기 버전 2 모델 같은 경우 밑에 물통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분들이 한 번 물을 충전할 때 충분한 양을 쓰실 수 있도록 대용량인 400ml를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작동을 시키실 때에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수압 조절 단계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나의 잇몸 상태에 맞게 내가 잇몸이 좀 예민한 편이다 하면은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좀 강하게 잇몸 마사지를 받고 싶다 하면은 점점 더 세기를 높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줄기로 입안 구석구석을 세정하기 때문에 이 기기에 물줄기가 나오는 팁을 꽂아야 하는데요. 백 대표는 물이 분사되는 이 팁의 개수도 늘렸다고 말합니다.
구강 세정기 팁 같은 경우도 이제 끼워서 물이 나오는 호스 같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구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 소독을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팁을 그냥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존 V1 같은 경우는 제품 하나당 이런 팁이 3개 정도 들어있었다면 V2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팁도 6개 정도로 훨씬 대폭 늘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인증에도 신경 썼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안전성을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종 인증들이나 이런 거를 받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또 이런 게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소비자분들께서도 안심을 하고서 사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은 점수를 얻어서 오프라인 치과에도 납품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게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나보면서 이제 원웨이 제품을 좋게 봐주셔서 이런 치과 의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용품들을 사는 온라인 몰이 있는데 거기에도 납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칫솔질을 보완해서 구강 세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들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층도 넓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30부터 60까지가 주 타겟이고 30, 40 분들도 본인들이 쓰시다가 생각보다 제품이 괜찮아서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부터 60까지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소비층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구강 케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너뷰티나 그런 시장 쪽이 커지다 보니까 구강이랑도 이렇게 좀 연관 지어가지고 미백과 관련된 아이템이라든지 평소 사람들이 이제 뭐 양치질 할 때 고체 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알약처럼 나오는 아이템들도 있더라고요. 추후에는 구강 케어 시장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규모로 아예 헬스케어 디바이스 쪽으로 시장 규모를 조금 더 크게 봐서 그런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마사지 기기 그런 시장도 되게 커지고 있고 아니면 뷰티 디바이스 기기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추후에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친환영의 조언으로 용기를 얻고 이 원웨이를 설립한 백승준 대표. 아직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이 많겠지만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작년에 비하면 훨씬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안주하면 성장이 거기서 꺾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 거기 창업자인 젠슨 황도 나스닥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 게 3개월 뒤에 우리 회사는 무조건 망한다. 그러면은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이 회사를 계속 생존시키려면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그걸 아직까지도 사업 그 모토로 계속 삼아가면서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지 하는 거는 정말 아니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백 대표는 원웨이의 비전에 대해 사람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스타트업 원웨이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제2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5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제41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H.W. 부시는 연방 상원의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풍족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부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청년 부시는 대학 진학을 미루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1944년 9월 해군 중위 신분이었던 조지 부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본군 시설 공격을 명령받고 출격했습니다. 조지 부시의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 일본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지 부시는 비행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목표 시설을 공격한 뒤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4시간 동안 구명대 의지에 표류했다가 잠수함에 구조됐습니다. 이 공로로 조지 부시는 훈장을 받았고 전쟁 영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조지 부시는 명문 예일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야구부 주장을 맡는 등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대학 시절 학업 성적도 뛰어나 2년 반 만에 학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지 H.W. 부시는 1945년 1월에 약혼 여인 바보라 피어스와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아내 바보라와 함께 텍사스주 오데사로 이주해 석유 회사를 차렸습니다.
텍사스에 정착한 조지 부시는 정유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석유업계에서 성공해 백만장자가 된 부시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아버지의 정치 기반은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부시는 텍사스주 휴스턴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시는 텍사스에서 공화당 위원장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64년 조지 부시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2년 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조지 부시는 두 차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1970년 조지 부시는 다시 한번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다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조지 부시는 다시 공화당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상원의원 선거운동을 벌이는 동안 당시 민주당 지지주였던 텍사스주를 공화당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조지 부시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여러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1970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그 뒤 8년 동안 고위 공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조지 부시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전에 중국 주재 미국 대표로 일했는데 이때 조지 부시는 중국과 국교 정상화에 힘쓰면서 외교의 달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지 부시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냈고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지 부시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후보와 경쟁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조지 부시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로널드 레이건은 경쟁자였던 조지 H.W. 부시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함께 본 선거에 나가자고 제안한 건데 보수적인 성향의 레이건과 온건한 성향의 부시가 손을 잡자 공화당이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두 사람은 198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조지 부시는 부통령 시절 이전의 다른 부통령들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조지 부시는 연방 규제 완화와 마약 사용 방지 운동 등 국내 정책을 맡아서 추진했습니다. 두 번의 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 조지 부시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이끌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8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와의 경쟁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승리해 제4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기 정화법을 포함한 환경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국내 정책보다 외교 정책 면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첫해 7차례 해외 순방을 다녔습니다. 정치 관측통들은 1989년 봄에 있었던 유럽 방문을 특히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요 대학 총장 출신인 우드로 윌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 허용 등 과감한 개혁주의 정책을 단행했으며 국제연맹 추진을 비롯한 세계 평화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윌슨 대통령은 피지배 민족의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함으로써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한민족에게 3.1 만세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1856년 12월 28일 버지니아주 스탠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셉 루글스 윌슨으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제넷 윌슨도 목사의 딸이어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남군의 군목으로 봉직했고 교회 건물을 남군 부상병을 치료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대학 교수의 총장까지 지낸 인텔이었지만 난독증이 있어서 10살이 될 때까지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도 극복하고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 버지니아 대학의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브린마 대학, 웨슬리언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교수로 일하다 1902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윌슨 총장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윌슨은 1885년 조지아 출신 목사의 딸 엘렌 엑손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세 딸이 태어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윌슨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부인이 신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그 후 워싱턴 DC에서 보석상을 하다 과부가 된 에디스 볼링 갈트와 재혼했습니다.
위드로 윌슨이 처음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1910년 뉴저지주 지사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12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인디애나 출신 토마스 마샬을 러닝메이트로 한 윌슨 후보는 선거인단 수에서 43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제2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56세 신임 대통령은 1913년 3월 취임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마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간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 대폭적인 진보적 개혁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연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어 전국의 은행을 관리하고 신용제도, 화폐 공급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새로 연방통상위원회를 설립해 기업들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금지시키고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노동금지법을 제정하고 철도노동자의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농가에 정부의 용자를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인 1914년 여름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 128명을 포함한 1,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또 침몰이 발생하면 미국은 이를 의도적인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윌슨 대통령은 1916년에 재선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차 선거 때보다 어려워 선거인단 277대 254표의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2차 임기 중 윌슨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역시 1차 세계대전 문제였습니다. 전쟁 초기 윌슨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했지만 1917년 독일 잠수함이 미국 상선들을 공격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또 이 무렵 독일이 멕시코를 부추겨 반미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밀통신이 영국 첩보기관에 발각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윌슨 대통령은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회에 대독 선전 포고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고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에 승리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한 1919년에 파리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 체결을 위해 애썼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 창설안도 포함됐습니다. 연맹은 국제적인 분쟁을 중재하고 장차의 전쟁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윌슨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1918년 1월 연두교서에서 14개 항의 전후 평화 정착을 위한 원칙 가운데 국제연맹 창설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원칙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피지배 민족을 대상으로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잃을 수 있는 이 안에 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들의 반대로 민족 자결 원칙은 윌슨의 안보다는 축소된 상태로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패전국인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의 여러 식민지들만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일본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자결주의는 피지배 민족의 독립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식민지 백성들에게 독립운동을 벌이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회의 공화당 세력으로부터 국제연맹에 대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 연맹이 미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며 또 다른 전쟁에 끌려둘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19년 9월 윌슨 대통령은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연맹의 이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모색했습니다. 9월 25일 저녁 윌슨 대통령이 탄 기차는 캔사스주 위치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윌슨 대통령은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지고 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다음 여행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10월 2일에는 뇌졸중을 겪게 되고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뇌의 지적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 조절과 판단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통령직 수행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마비됐어도 기능의 교체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부인 에디스가 대통령에 대한 접촉을 컨트롤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에디스 부인이 내리고 병세의 심각성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후 마지막까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1919년과 1920년 두 차례나 국제연맹 찬반 표결을 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가입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국제연맹의 첫 모임은 1920년 1월 열렸습니다. 비록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국제연맹을 추진한 공로로 1920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2차 임기 중에는 중요한 법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알코올 음료를 제조, 판매, 수송하지 못하게 한 금주법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 영토 내에서 술을 구하거나 만들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제19차 수정헌법으로 여성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첫 번째 선거는 윌슨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였고 그 결과 공화당의 워렌 하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21년 3월 우드로우 윌슨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와 워싱턴 DC 자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법률 회사를 차렸으나 건강이 나빠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 제28대 대통령은 1924년 2월 3일 6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워싱턴의 내셔널 대성당에 안장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워싱턴 DC에 안장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정부의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했던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